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루실 때야 이 말씀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반대에 직면한 것을 예견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또 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설득에 이제 설득당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간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단호하게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6장부터 거의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바로를 다루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을 해방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천하의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 3장을 설교하면서 3장 12절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3장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를 단번에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장 5절에는요. 이제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18절에는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 발견하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자 이제 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게으름으로 간주하며 비난합니다. 출애굽기 5장 9절과 또 8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17절에도 보시면요.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간주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18절에 보시면 일하라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다 했을 때 그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을 언급하면서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그 동일한 단어가 일하라 하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례를 쭉 살펴보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도 이 일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의미상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을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섬긴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섬김은 애굽의 왕이며 또 신으로 여겨지는 나의 명령을 듣고 노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있을 수 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인데 이곳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가서 나를 섬겨라. 나의 명령을 듣고 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벽돌을 만드는 그 고역을 감당한 것은 신성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또 심각한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그 일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벽돌은 그 나일강에서 질 좋은 진흙을 채취해서 잘 미리 썰어놓은 집과 반죽해서 성형 틀에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햇빛에 말리면 건축에 적합한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이 벽돌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흙과 함께 이 짚을 섞어야 되는데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그 벽돌의 수량도 줄여주지 않겠다. 사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그 노역은 너무나 버거운 것이라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범법자와 같이 범죄한 죄인과 같이 그렇게 매질을 당해야 하는 더욱 혹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바로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곤란을 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세상을 그 즉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면 이러한 갈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즉시로 모든 땅에 다 미쳐서 모든 피조물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다 차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갈등과 이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예측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을 당황케 만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반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강력한 역사를 보여줄 때 그때 바로는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굴복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다 굴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태를 단숨에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 칼빈의 예정론에 보면 가장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뭐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이런 많은 칼빈의 교리들을 설교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생각해 볼 때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예정론을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강조했던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 시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재앙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그렇게 다뤄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상황이 역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로 앞에 나가도록 모세를 설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바로가 모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보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한 상황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서 사실 이 원망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사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의 눈에 우리는 미운 물건이 되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중재자로 나와주셔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건강도 나빠지는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믿음의 인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 때, 처음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분명히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모세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자유롭고 또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모세와 바로의 1차 면담 이후에 더욱 삶의 환경이 악화된 것을 통해서 크게 실망하였고 이제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우리는 신앙이 꽤 좋은 것 같고 믿음이 꽤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아셨고 기억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당장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아서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손익 계산에만 집착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간곡한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들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반드시 시련에 직면한다는 사실이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한 가지는 믿음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과 이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씩 둘씩 진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는 놀라운 정말 위대한 모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됩니다. 모세가 대노하여서 돌판을 깨뜨리죠.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속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현실 가운데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믿음이 도전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신약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척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절대 주권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 땅에 없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생들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바로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남보다 더 잘되고 형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 당장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내와 고난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축되거나 또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늘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얼마나 간절한 탄원입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과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며 영원한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되면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그 탄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늘의 천국과 천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 순간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남은 삶들을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